네, 화요일 옥상의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처음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해 가면서 바울에 의해 개척된 각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이나 또한 더불어서 문제가 발생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잘 보면 그 뿌리는 지금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삶의 기준의 문제고 또 하나는 구원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교회들의 문제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그 문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미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뭐 할례나 제사나 절기와 같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들을 유대적 전통이라는 이유로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지역교회 교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적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아마도 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도 은혜 받을 때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것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는 율법이겠죠. 율법의 진정한 뜻을 따라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바르게 율법을 지켜가는 거, 이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것과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따라가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런 구원의 방법이나 역사적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그 당시 기독교회의 그 중심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였을 건데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가르친다라고 할 때 거기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정통이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도 당연히 일단 자기들은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 율법적인 것들을 그렇게 행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그 때를 따라 살아가며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다라고 했을 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정통사도도 아니다. 심지어 일곱 지사에도 뽑히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넘어서 바울 자체를 막 불신하게 해서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매도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일부 교회나 성도들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도 이렇게 이제 믿는 일들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주 굉장히 이제 격한 감정이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내용이 막 저주받을 거다. 참 어리석다. 용두사미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아주 격하고 강한 어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알게 되면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삶의 가이드일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가 됐던 거는 이들이 할례나 율법 준수가 구원의 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믿게 함으로 결국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과 승천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율법 준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신변까지 흔들어가지고 결국 바울이 전했던 진정한 복음까지 다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복음의 기초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진정한 복음까지 전한 복음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갈라디아서가 적혀진 이 배경과 지금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적는 심정들,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살펴나가 보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첫 머리부터 아주 감정적인 지금 말씀드린 설명을 잘 듣고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어떤 느낌이 올 거예요.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의 권위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어떤 조직에 의해 인정받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셨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런 바울과 함께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막 복음을 전했다면 이것처럼 뭐 사도성에 대한 도전을 받거나 이런 건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뭐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었고 또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또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그 이 선교자, 이 전도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명으로 거의 혼자 다녔잖아요. 또 그 주변에 몇몇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래서 전도하는 곳곳에서 그래서 종종 이 사도권의 권위를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예루살렘의 11명의 사도로부터 임명을 받고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길을 걷는다. 나도 그런 사도로서 나아간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변증이 서신서 곳곳에 나오곤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해당되는 편지를 보낼 때도 이런 사도권의 문제가 하나 있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어도 너희는 이 복음을 나를 통해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을 너희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자, 오늘날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보다 이 신학교를 졸업한 어떤 졸업장, 또 어느 교단에 속한 목사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권위가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은 평신도들의 있던 바른 사역, 좀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사역들은 자칫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을 바르게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 자칫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뭐 그 당시에는 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서로가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 시대도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조차 그 부르신 사역의 현장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제 우리 어떤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는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안목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 속에서 사실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습에 성문제, 돈 문제 이런 거 일으킨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단 집단도 아니라 정상교회에서 다 정통교단이다. 뭐 미국과 독일의 뭐 유수한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분별하는 신중함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고 바르게 온전히 알아야 돼요. 자, 어찌됐든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어도 특히 이제 복음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비난과 음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바울이 좀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잖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믿음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확인된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사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사역을 묵묵히 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먼저 확고하게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죠. 1장이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갈라디아 어느 한 지역 한 교회에서만 발생된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아주 광범위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가 퍼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이제 자꾸 커져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났다라는 것이 이상히 여길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의 어떤 저작 시기가 언제냐를 우리가 유추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할례와 율법에 대해 큰 고린도,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쳐서 이방인으로 기독교인이 될 때 유대교와 같이 그런 율법적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확증이 됐었었고, 아마도 이런 소식을 바울이 분명히 그 주인공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2차 전도 여정의 여행에서나 또 3차 전도 과정에서나 아마 갈라디아 지역에 분명히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차례에 거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전했고,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기록들이 여기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적혔을 거다라고 보고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1장 8절에요. 편지 첫머리에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받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외에 지금 다른 것이 전달되는 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많이 격정적인 것을 아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대화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다고 하면, 만약에 바울이 뭐 그렇게 누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겠어요? 좀 말도 순화해서 깎고 다듬고 그럴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어쩌면 이방 선교 최초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아주 격한 이 그 마음과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확고한 믿음의 길을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아마 후대에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성경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복음의 진리를 잘 몰라서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그 안타까움과 또 믿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고 있는 그 할례당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아주 거룩한 분노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쏟아져서 나왔는데 그게 편지에 담긴 거였죠. 자, 그래서 편지가 상당히 거칠어 보이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후대들도 이제 결국 믿음 안에 살다 보니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느냐, 행위로 받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삶의 여러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냐고 할 때 그때 이제 사도들의 그런 기록들, 그런 어떤 그들이 가르쳐준 그런 교훈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적었던 이 편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어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도했는가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래서 사도들이 쓴 문서는 1차적으로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었고 권위 있는 문서가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야,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들었어 라고 말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됐는데 이제 사도들도 죽어가고 점점점 이 그 지역이 멀어져서 만약에 이 빨리 해결이 안 된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쓰여졌던 책들이 있을 때 그 사도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방 선교에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또 각 교회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초기부터 그 사람이 이 바울이 적었던 이 기록들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놀라운 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야지라고 꿈꾸며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일부러 의도하고 조작해서 계획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전체 기록 기간을 보면 16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이런 세월 속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 차이가 나는, 그것도 30명이 넘는 거의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슴 터지는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시작되고 정착되는 초기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이 복음의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슴 터지는 안타까움이 그대로 적혀지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가 이런 시대의 후에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적게 된 갈라디아서의 그런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시대 다신 문화의 풍토와 같이 뭔가 더 적극적이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뭔가 강력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비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또는 어떤 자기를 고행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죠. 믿음의 길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복잡해 보이는 건데 나중에 읽어보면 너무 단순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와 그 태도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거 다 버리는 거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와 태도,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담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핵심 가치와 법도들이 기본적인 지금 그 각 나라의 헌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삶의 방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모른다고는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그 인간 존재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하고 축복 속에 온 인류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것 같고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은데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온 인류가 추구하는 인간 존중, 또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평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고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의 시대와 사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생긴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진리의 길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고, 이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요구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 안목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문제를 정리하면 구원된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님 외에 다른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직 한 분 구원의 길이라는 이 말은 해도 전혀 그런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이제 행동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오히려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무지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은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원한다고 해서 말씀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위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종교적 열심 있는 그런 이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참 위험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겠다는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까지 과하게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만족해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결국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발생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이 바울의 격한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도 성도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바르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그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더불어 즐기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세상의 핍박이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감염되어 살아감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나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성도에게 복되고 너무도 당연한 순종의 삶을 늘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 변명과 핑계를 입에 달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따라야 될 가치가 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또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